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당장 떠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들은 당장 떠나야 한다며 우리는 테러 조직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와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매우 다른 상황이고 매우 급격하게 상황이 종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미국민 구출을 위해 미군을 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러한 상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이르러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계대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10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벨라루스 영토에서 합동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러시아 군함 6척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항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들 군함이 발트해에서 13,000km 여정을 거치는 해상훈련을 통해 세바스토폴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군함은 훈련에 참가할 병력과 차량, 물자를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은 이번 합동훈련에서 최첨단 무기인 S-400 지대공 미사일, 적어도 요격 방공체계인 탄치르, 수호의 35 등을 동원한 가운데 일부 훈련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불과 210km 떨어진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군함의 세바스토폴항 입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권리와 연계한 주권을 겨냥한 또 다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의 도발로 위협받고 있는 규칙기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를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11일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4개국 협력체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중국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것도 불가피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중국이 지난 수년간 국내와 영내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 너머에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과 우리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구축한 규칙 기반 체제를 수호한다는 다짐에 있어서 쿼드 협력국들은 단합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11일 하와이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후나쿠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조 국장이 이날 호놀룰루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에서 만나 한미, 한일,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대화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회의 뒤에 기자들에게 매우 생산적인 양자 그리고 3자 회의를 했다면서 최근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139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36대의 F-15 전투기와 엔진 관련 부품, 분수품 그리고 통신체계 판매를 승인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전진을 위한 중요한 역내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이번 무기 판매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적 국가안보적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가 강하고 효과적인 자위 역량을 갖는 것은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날 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는 없었지만 미국은 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관계 강화를 도모해왔습니다. 세계뉴스 우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토요일 새벽 BU의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한일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각국 장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고 풍경도에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한일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최근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전날인 10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한일 미한,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과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김 대표와 노규덕 본부장은 최근 이어져온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소통의 연장선상에서 대북 대화를 조기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김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매우 생산적인 양자 3자 회의를 했다며 최근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정책에 있어 모든 측면에서 3국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세 나라 모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규덕 본부장도 기자들에게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몇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 협의했는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노 본부장은 회의가 상당히 의미 있었고 생산적이었다며 관련 논의는 12일 예정된 장관회담에서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압박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긍정적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대답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12일 호놀룰루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각국 장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외교장관들은 1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4개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다시 확인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하는 해양의 규칙에 근거한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역내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견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쿼드 외교장관 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냐는 질문에 대해 불가피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자국 내에서 더욱 억압적이고 역내와 또 잠재적으로는 그 너머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쿼드에 긍정적인 목적을 부각하며 우리를 통합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이며 수년간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들인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11일 호주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양자, 다자 회담과 기자회견들이 열린 가운데 각국 장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도전들도 지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일 양자회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블링컨 장관은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으며 북한과 외교와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일본과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쿼드 외교장관 회담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정세가 유동적이라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반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있으며 미얀마 상황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양자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을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페인 장관은 현재 국제정세에서 하나 이상의 권위주의 정권이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10일 차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10일 트위터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협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미한 동맹이 핵심축이라는 점에 대해 차종건 1차관과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셔먼 부장관과 최 처관이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0일 열린 미한일 3국 북핵수석대표회담과 12일 3국 외교장관회의 등 연쇄회동을 통해 대북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주요 지역 정세와 코로나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셔먼 부장관과 최 처관이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한일 세 나라 관리들은 자주 전화 협의를 하며 양자와 삼자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최 처관은 지난달 19일 통화한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일본과 함께 3국 외교차관 통화를 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인도주의 물품 반입이 막혔다는 중국 외교관리의 지적에는 미국이 신속한 면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관리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관리는 10일 제재가 북한 민생에 필요한 인도주의 물품의 반입을 막고 있다는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기 위한 유엔의 가장 좋은 도구는 안보리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지난 7일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결과를 불러일으켰으며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질 개선용 파이프와 같은 인도주의 민생용품의 대북 수입이 크게 제한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BOA가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품 목록을 살펴본 결과 장진 대사가 언급한 인도주의 물품들은 이미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아 상당 부분 중국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장진 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도달되는데 제재가 방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제재 면제 과정을 통해 대북제재위원회와 정기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는 북한이 주민들의 자금을 전용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2022년 초부터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것과 이런 도발이 계속될 것이란 조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적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은 매우 효과적인 억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대규모 실기동 미한연합훈련의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8일 미국 국방산업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소규모 훈련을 여러 개 진행한다고 대규모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m a proponent of it, yes, for two reasons. One is...
버거 사령관은 소규모 훈련은 작은 규모의 하위 전술부대 지휘관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 가치가 있다며 하지만 대규모 훈련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개의 소규모 훈련을 수행한다는 것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연합 형태의 훈련을 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버거 사령관은 다섯 개의 소규모 훈련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며 고위급 장교들이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연합훈련은 잠재적인 적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버거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The second part I would offer, and I don't know if this is the genesis of the question, is the message that it sends. If deterrence underpins your strategy,
버거 사령관은 억제력이 적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을 뒷받침한다면 우리는 일정한 빈도로 대규모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량을 갖고 있고 그것이 믿을만하다는 점을 잠재적인 적들에게 매우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버거 사령관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는 믿을만한 억제력이 아니라며 적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이 매우 효과적인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양국의 대규모 연합훈련은 대북 외교 모색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을 이유로 몇 년째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3, 4월 전쟁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던 대규모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2019년 공식 폐지됐고 3월 키 리졸브 연습과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규모가 축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미한 주요 연합훈련인 2021년 8월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은 실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고 중국이 영내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육해공 전 영역에서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합동 지휘소 훈련인 킨 엣지 2022 훈련을 수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미군 해병대 병력 약 3,000명과 FA-18 전투기, 일본 자위대 병력 약 1,400명이 참가한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활동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전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안보가 무엇보다도 북한의 도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브라운 전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10일 미국과 한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활동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약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전 사령관은 광범위한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진 구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군사, 산업, 정부가 협력하는 것을 넘어 미한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이 양국 번개를 격상시킬 완벽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전 사령관은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산업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향후 70년 이상 지속적인 번영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전 사령관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다양한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So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together must oppose activities that destabiliz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브라운 전 사령관은 최근의 미사일 발사 등 우리가 거의 매일 보고 있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 군사적 위협과 비대칭적 위협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탄도미사일 능력과 극초음속에 관한 이야기, 사이버 위협과 화학무기 비축량도 있다고 브라운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브라운 전 사령관은 특히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전략 요충지인 한국은 영내에서 엄청나게 중첩되는 무역 이해관계의 연결점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s vital strategic position in Northeast Asia makes it really a nexus of trade, incredible overlapping interests in the region. And when you look at the Indo-Pacific,
브라운 전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경제 생산량의 5분의 1이 인도태평양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12위 경제대국, 세계 6위 군사력인 한국의 경우 안보가 무엇보다도 북한의 도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하와이, 알래스카, 태평양, 주일 미 육군을 포함해 주요 지역을 관장하는 태평양 육군사령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괌 국토안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활동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로 위협 수위가 상향 조정되진 않았지만 미 국방부의 방어망 아래 빈틈없는 민관 비상계획을 운영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로선 괌에 대한 위협 수위에 평가된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괌 당국은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최근 괌을 사정권에 둔 화성 12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는 물론 미국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에서의 활동과 발사 등 이 지역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전 보안상 위협 대처 노력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지만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위협과 관련해 계획과 준비를 조정하기 위해 미군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괌에 대한 미 국방부의 방어력은 매우 뛰어나고 괌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12형은 평양에서 미국령인 괌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괌 국토안보당국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모든 위협에 접근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괌 종합 비상사태 대응 계획과 같은 현재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안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현재 섬 전역에 설치된 모든 위험 경고 시스템 경보와 같은 대규모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비상시에 필요한 경우 비상경보 시스템과 경보 신호 등을 활용하며 이런 조치가 반복되도록 지역 언론과 지역 시장실, 소셜미디어, 대규모 이메일 경보와 같은 여러 방법을 통해 비상정보를 전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국방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미 의회 내에선 북한이 지난 한 달 4일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괌을 비롯한 미 영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과 이란과 같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월츠 의원은 지난달 26일 VOA에 괌을 비롯한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하원 군사위 공화당 측도 이 같은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내 일부 국방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의 스테이시 패티존 국방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이 관련 국방 예산을 늘리기보다 괌에 있는 기존 미사일 방어기지에 수동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뒤 미군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확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선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정책이 북한과 이란 같은 적국에 제한된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도 다루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탈북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과 대북 정보 유입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15일에서 23일 한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북한 인권단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퀸타나 보고관의 이번 방문에서 정부 당국자들, 탈북민들과 면담이 성사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런 접근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e UN officials who report on these events have that kind of access, and I think it's very encouraging that Seoul.
특히 퀸타나 보고관이 근래에 북한을 탈출한 이들을 만날 수 있다면 코비드 국면에서의 탈북 여건과 인권, 인도주의 등 최근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여간 한국 정착 탈북민 숫자가 급감한 만큼 퀸타나 보고관이 면담하게 될 탈북민들이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총 63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47명에 비해 94%나 감소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동안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했던 탈북민들의 도움이 이번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퀸타나 보고관이 이번 방안에서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적극적인 관여를 모색하고 이들의 목소리와 증언이 유엔 보고서에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had fewer witnesses in recent years, especially during the COVID.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롯해 대북 정보 유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탈북민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탈북민의 목소리를 장려하며 정보 유입을 위한 어떤 수단도 방해하지 말고 이런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이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서 하지만 북한 인권은 정치적 사안이 아닌 초당파적 문제이며 정부와 무관하게 일관된 북한 인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금소를 비롯한 북한의 방대한 불법 수용 체계,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단속과 북송 등 탈북민 보호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로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금이 한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을 데려오기 위한 최적의 시기라면서 퀸타나 보고관이 이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China border is still closed and South Korea did not participate in the boycott, the diplomatic boycott of the Beijing Olympics. In other words, South Korea participated.
현재 북중 국경 봉쇄로 탈북민들을 송환하기 어려운 가운데 한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배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퀸타나 보고관도 이 문제를 중국 당국에 직접 제기했다면서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에 탈북 난민에 대한 인도적 고려를 요청한다면 이들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숄티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이 국제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자신이 다뤄야 할 임무 안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숄티 대표는 한국 내 탈북민의 처음 문제도 다뤄야 할 사안으로 지적하며 특히 지난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한국 헌법과 한국이 서명한 표현의 자유 권리를 보장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퀸타나 보고관이 탈북민들을 만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큰 우려사안으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격려하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약 2년 8개월여 만입니다. 6년 임기가 올해 끝나는 만큼 이번 방문이 마지막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북한 정권의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개방보단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한국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은 9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화상으로 진행한 북한 경제 포럼에서 북한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직후 추구하던 실용적 사회주의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의 경제정책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정책은 그 프래그마틱 소셜리즘, 실용적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농업 부분에서 포전 담당제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두 정책은 고유의 사회주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대신 북한의 시장과 무역을 통해서 북한 경제 회복을 시도한 접근법이었다는 겁니다. 김 원장은 북한 정권이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아니었지만 시장에 있는 동력과 시장의 자원, 시장의 기능을 활용해 농업과 제조업 부분에서 경제를 회복시켜보겠다는 의지가 실용적 사회주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201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시행되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됐다고 김병현 원장은 말했습니다.
실용적 사회주의에서 그 시장의 동력을 활용해서 성장해보려고 한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중국이 동참함에 따라서 제재가 효과를 보게 되었고 17년, 18년이 지나면서 김정은은 실용적 사회주의에서 실용이라는 것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회복 욕구가 자칫 정권의 실패를 인정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실용적 사회주의에서 후퇴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고 김 원장은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무역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하면서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초에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지점으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중장기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의 경제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김병현 원장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실용적 사회주의를 전통적 사회주의로 완전히 되돌리려고 할 경우 상당한 내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주민뿐 아니라 권력층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와 안보리 제재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면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거기에 개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가가 주도하는 상업에 속할 확률은 적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많은 주민들이 북한 국가에 자신의 돈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 내 부패가 이미 만연한 상황에서 시장 활동이나 무역 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면 북한 주민들이 부패에 직면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김 원장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에 대한 중앙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북한 경제가 탈중앙화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중앙 통제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반대일 수 있다며 북한 경제는 이미 탈중앙화돼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기 전에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모든 물건에 정부와 시장이 정한 가격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부패와 비효율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여기서 개혁이라는 건 중앙 통제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경입니다.
중국 정부가 3개월 넘게 유엔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안보리 상한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 보고분과 불법 밀수를 통한 정제유를 합친다면 실제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 반입이 공식 신고된 정제유 양은 3만 8천 배럴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7.67% 수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유일한 나라인 중국의 월별 보고치를 합산한 겁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매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유류를 반입한 나라들로부터 해당 수치를 전달받아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상한선 초과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반입됐다고 신고된 정제유 총량 3만 8천 배럴에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의 공급량이 빠져 있어 실제 반입분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중국이 공급한 양을 공개하고 있지만 9월 이후 공급분을 나타내는 칸은 비워둔 상태입니다. 중국이 보고를 미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반입량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중국이 보고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OE가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국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35만 달러어치의 유류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비록 금액이 낮지만 여전히 유엔 안보리의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유류 수출액이란 점에서 중국이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최대 3개월 넘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매월 마지막 날까지의 월별 보고량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정제유 공급량은 10월 31일까지 보고됐어야 하며 가장 최근인 12월의 공급량도 지난달 31일까진 안보리에 전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보고를 마친다고 해도 지난해 북한에 공식 반입된 정제유 양은 안보리 상한선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리가 공개하는 자료에는 북한이 불법 공해상 환적과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유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밀수한 정제유를 합친다면 북한의 정해진 상한선을 올해도 넘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BOA가 북한의 불법 유류 획득 정황을 일부 유추해 볼 수 있는 북한 남포항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북한에는 유류 반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는 지난 하반기 동안 최소 유조선 14척이 드나들었습니다. 육지에서 약 150m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남포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은 과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활동을 지목한 곳으로 북한 선적은 물론 제3국 유조선이 정기적으로 드나들며 유류를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된 곳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통상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 배럴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한 바 있는데 지난 하반기 남포 하역시설을 드나든 유조선 14척에 적용할 경우 북한이 최소 14만에서 최대 42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해상 유류 하역시설 외에도 남포 내 다른 유류 부두를 운영하고 있고 함흥과 청진 등에도 다수의 부두가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북한이 확보한 정제유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공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해상 불법 활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동안 잠잠했지만 최근 서방 국가의 초계함 등에 포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해군은 지난달 20일 초계함 타마르함이 동중국해에서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으며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선박 간 환적 중인 선박 24척을 포착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중국해 일대에선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의 초계기와 호위함 등이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53,9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10일 54,122명에 이어 이틀 연속 5만 명 선을 훌쩍 넘긴 겁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처음 1만 명대가 나온 뒤 일주일 만인 이달 2일 2만 명대, 5일 3만 명대, 그리고 9일 4만 명대 후반으로 급증했고 10일 처음으로 5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설 연휴 대면 접촉 증가와 맞물려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급증세는 당분간 이어져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출연 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초 하루 최대 36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행 확산세에 비해 위중증 환자 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위중증 환자는 271명으로 전날보다 11명 줄며 14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날보다 29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7,012명으로 지난달 9일 6,000명을 넘은 이후 33일 만에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중증 병상 가동률도 19.1%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확진자 증가세가 워낙 가파른 데다 상대적으로 3차 접종을 일찍 접종한 고연령층의 예방 효과가 감소하면서 다음 달 이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의료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나머지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의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를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른 한편으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저울질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6명으로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입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현행 거리두기 종료까지 일주일이 남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들을 여러 차례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는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나타난 변화로 오미크론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기존 델타 변이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체계 안정세가 유지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는 계절 독감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가 재외동포 투표를 앞두고 행사를 엽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월 마지막 주에 치러지는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국민투표를 앞두고 미주 한인사회와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대한민국 미래, 워싱턴에서 진단하는 3월 9일 한국 대선이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엽니다. 오는 2월 19일 버지니아 인근의 한 호텔에서 6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의 화두는 대북전단금지법, 미한동맹, 종교의 자유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파워스테이션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북인권단체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와 미주 기독교 애국 총연합회가 협찬하며 다수의 미주 민간단체들이 후원과 참석 형식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에 서성교 사무총장은 VOA에 행사의 기본적인 취지는 미한 동맹 강화라고 설명합니다.
미주 한인 동포들 그리고 워싱턴 지역에 계시는 이제 한국 친한 이제 미국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 대선을 위해서 또 같이 관심을 주고 또 한국 대선 그 결과적으로 저희가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방법 또 대한민국이 좀 더 이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사실 저희가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주제 강연은 예술 공연과 만찬을 앞뒤로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미주 한인사회와 워싱턴 정기 일각에서 나오는 현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주요 논점으로 첫 화두는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서 사무총장입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대북 전단지를 이제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현행법이. 그래서 그런 걸 왜 그렇게 했을까? 저희가 사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차기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면 그런 법은 조금 바꿔달라고 이제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사실 이번에 저희가 좀 의논을 할 겁니다. 모든 법이 뭐 다 완벽하고 좋은 건 아닌데 미국에 있는 거주하는 대부분의 동포, 한인 동포분들 보기에 대북 전단법 금지법은 사실 좀 너무 이상하다. 맞지가 않다. 그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사실 어떤 언론의 표현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한국의 대북인권운동가 박상학 씨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철폐를 촉구하고 있고 미 국무부는 대북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서 오헤어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에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활동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공동협찬으로 나선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테 의장은 VOA에 박상학 씨의 기소는 부당한 대우이며 언론의 자유와 국경을 넘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 법을 원했지만 한국 시민의 권리만 침해했을 뿐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대북전단과 다른 물품의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3항에 명시된 것에 따라 국제법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미한 군사연합훈련 축소 상황도 행사에서 다룰 쟁점 중 하나입니다. 미한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한미 군사 간의 훈련이 계속 있었어요. 있었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뭐 지금 현재 상황이 군사적으로 약해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한미 군사 훈련도 안 하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변명도 있지만 군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훈련도 지금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같이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사실 군사력, 전투력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미국과 한국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이래 2018년 이후 실제 병력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기동훈련을 4년째 중단했습니다. 소규모 훈련은 이루어지지만 연대급 이상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실시하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 관련 방역 이후로 훈련 취소, 축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은 북한과의 외교 협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감안해 미한 두 나라 간 조율을 통해 축소 실시돼 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을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대면 예배가 금지됐던 점은 종교 자유의 침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체 입장으로 역시 행사의 주요 안건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같은 주제를 다룬 친한파 미국 정치인과 한국의 전 현직 정치인 등 전문가 8명이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방송인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뭐 자기 성향 컬러를 저희가 전부 다 이런 행사를 주최한다고 뭐 저희가 인도스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시간과 이제 기회를 가지면서 미국에서 이제 있는 한국을 사랑하는 동포들 또 한국과 친한 미국 분들 같이 모여서 한국의 미래를 이제 걱정하고 대선이 잘 되기를 염원하는 이제 그런 테마로 저희가 모이는 겁니다. 뭐 특별한 뭐 어떤 타겟 하나를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거 아니고 전제 그런 이제 시너지를 저희가 좀 보여주려고 이제
이런 가운데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50여 개의 후원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서 사무총장은 미주 한인 사회가 한국 대선을 앞두고 결집할 기회라며 행사 후 각 단체는 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직접 주제어로 등장한 만큼 제외 국민에 대한 선거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 한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주최 측은 전망합니다. 워싱턴 총영사관 선거관리영사는 이에 대해 BOA에 19일 열리는 행사에서 다룰 세 가지 주제는 3월 대선과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닌 만큼 별다른 우려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3월 9일 대선에 대한 내용에서 선거법에 위반하는 사안이 다뤄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선거관리법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는 국내나 국외 누구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가운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상황 등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화된 것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입장을 나타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9일입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고 오후 함경도에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6도. 양덕 아침 영하 8도, 낮 6도. 신의주 아침 영하 6도, 낮 5도. 구성 아침 영하 6도, 낮 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도. 강계 아침 영하 13도, 낮 1도. 희천 아침 영하 7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낮 9도. 개성 아침 영하 4도, 낮 10도. 사리원 아침 영하 5도, 낮 7도. 신계 아침 영하 4도, 낮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구름 많겠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원산 아침 0도, 낮 7도. 장전 아침 영하 1도, 낮 7도. 평강 아침 영하 5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4도, 낮 7도. 장진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3도. 청진 아침 영하 4도, 낮 4도. 김책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4도. 김영권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9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쿼드 외교장관 회의차 호주를 방문하고 있는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현재 언제라도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에 있다며 이는 올림픽 기간 중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개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매우 문제가 되는 긴장 고조의 신호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도착한 러시아의 추가 군 병력이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민간업체가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몇몇 곳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군 병력이 배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10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4개국은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10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벨라루스 영토에서 합동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러시아 군함 6척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을 향해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들 군함이 발트해에서 13,000km의 여정을 거치는 해상훈련을 통해 세바스토폴 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군함은 훈련에 참가할 병력과 차량 그리고 물자를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은 이번 합동훈련에서 최첨단 무기인 S-400 지대공 미사일과 저고도 요격 방공체계인 칸치르, 수호의 35등을 동원한 가운데 일부 훈련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불과 210km 떨어진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의 도발로 위협받고 있는 규칙 기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를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11일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4개국 협력체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중국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것도 불가피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중국이 지난 수년간 국내와 영내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 너머에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과 우리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구축한 규칙 기반 체제를 수호한다는 다짐에 있어 쿼드 협력국들은 단합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11일 하와이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날 호놀룰루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에서 만나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대화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매우 생산적인 양자 그리고 3자 회의를 했다며 최근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정책에 있어 모든 측면에서 3국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세 나라 모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139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36대의 F-15 전투기와 엔진, 관련 군수품 그리고 통신체계 판매를 승인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인도네시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전진을 위한 중요한 역내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이번 무기 판매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적 국가안보적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2월 12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